예, 오늘 마태복음 67번째 시간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15절까지인데요. 다 읽기 너무 기니까 12절부터 15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가 마태복음을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4장에서 제자들을 부르신 주님에 대해서 봤고요.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봤습니다. 그리고 8장, 9장에서는 그 산에서 말씀을 주신 주님께서 내려오셔서 권능으로 많은 일들을 하신 것을 봤고요. 10장에서는 부르신 그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들이 해야 할 사역이 무엇이고, 명심하고 지켜야 할그 지침이 무엇이고, 그리고 어떤 일을 그들이 당하게 될 것이고, 무엇을 또한 기대하며 있어야만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부르신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기억해야 할 것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서 보내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11장은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던 것을 마치시고 이제는 다른 이야기가 진행될 것을 보이는 그러한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마태는 이 구절을 끝으로 해서 주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것이 일단락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르하르트 마이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자신의 이 마태복음 주석에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거의 다 넣어놨는데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복음서의 중간 부분으로 들어간다. 이 부분은 동시에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 부분으로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얻기 위해 애쓰시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때는 예수님이 거의 모든 그룹의 사람과 투쟁하시는 시기이다. 마태복음의 시작부터 주님의 이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까지 그 서론적인 부분을 포함해서 이 제자 부르시고 가르치시고 보내시는 그것까지를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을 마태복음의 첫 부분으로 보는 것이고요. 이제부터 나올 내용이 중간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분되는 것을 사도 마태는 지금 읽은 이 11장 1절에 그것을 통해서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마태는요, 단지 이렇게만 하나의 큰 이야기가 끝났음을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를 더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의 문학적인 장치를 해놨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각각의 큰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작은 이야기를 하나씩 끼워놨다는 것입니다. 그 작은 이야기가 뭐냐면요, 바로 세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어디에 가장 먼저 나왔는지 기억나십니까?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마태복음 3장에 가장 먼저 나왔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세례 요한이 소개가 되고 그가 세례를 베풀었던 것을 다들 기억하시죠? 그죠? 그리고 주께서는 그 3장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공생애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4장에 무슨 내용이 나왔냐면 주께서 사탄의 세 가지 시험을 이기신 광야에서 이기신 그 내용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4장에서 세례 요한이 잡힌 그 이야기가 잠깐 나오고요. 이첫 번째 큰 이야기의 시작인 제자들을 주권적으로 주님께서 부르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4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그리고 그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5장부터 10장까지 산상수훈 나오고 수많은 기적이 나오고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주신 지침들이 쭉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그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마태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르치시고 보내시는 그 하나의 큰 이야기를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첫 번째 큰 이야기가 끝나는 것을 보여주는 11장 1절 이후에 마태는 다시 한번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이제 마태복음의 중간 부분을 다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2절부터가 세례 요한의 이야기죠. 게르하르트 마이어의 말대로 이 중간 부분에서는요, 다뤄지고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얻으시기 위해서 거의 모든 그룹과 투쟁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다뤄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는 마태복음을 이 구약과 병행되는 관점에서 계속해서 살펴봤는데요. 10장 들어오면서 맨 처음에 열두 제자 리스트가 쫙 있었던 것 기억나십니까? 예. 그것이 무엇과 병행되는 것이라고 했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자들을 계수한 것과 병행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나셔야 됩니다. 이건 10장이니까. 그래서 광야 40년 마지막 부분으로서의 이 10장은 마치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서 백성에게 당부를 했듯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죠? 자, 그럼 11장부터 이어지는 내용, 주님이 모든 그룹과 투쟁하시는 이 전쟁 같은 상황, 이 전쟁 같은 상황은 구약의 어떤 것과 병행이 되는 걸까요? 순서상으로 봤을 때 광야 40년을 마친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실제로 싸우는 것, 가나안 정복 전쟁과 병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1장부터 이어지는 이 중간 부분의 내용인 것이고요. 마태는 이 중간 부분이 시작되는 것을 2절부터 나오는 또 다른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이 시작됐다는 걸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히 구분을 하는 것이죠. 처음 세례 요한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을 지낸 이스라엘의 이야기와 병행되는 그 제자들의 이야기, 제자들을 부르시고 키우신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 세례 요한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그 이스라엘이 실제로 가나안 전쟁을 치르는 것과 병행이 되는 수많은 사람들과 대립을 하시는 주님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예. 큰 사건이 시작되기 전마다 세례 요한 이야기가 마치 책갈피처럼 이렇게 끼어져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2절부터 갑자기 또 세례 요한 이야기가 등장하게 된 그러한 이유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2절부터 우리가 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이 긴데요. 좀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예, 긴장을 하시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2절과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쭤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하니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자, 요한은요, 지금 세례 요한은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옥에 갇혀져 있었습니다. 4장에 그 내용이 잠깐 나왔었죠. 그런데 주님이 보여주신 그 권능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그 옥 안에서도 주님의 이야기를 다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듣고 있자니 지금 이 주님이 하시는 일이요, 자기가 생각해왔던 그 메시아와는 너무 달랐던 것입니다. 뭐가 달랐을까요? 여러분, 유대인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지금 로마의 압제에서 그들을 구원해줄 아주 강력한 능력의 메시아죠. 악인을 심판하고 의인을 구원하시는 그런 메시아입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그것은요, 구약에 예언된 이 종말을 이 유대인들은 단회적인 종말로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단회적인 종말. 메시아가 오셔서 단번에 이 모든 상황을 한 번에 뒤집어버리실 것으로 그들은 기대를 했던 것이죠. 예, 단번에 다윗 왕국의 그 영광을 회복할 것으로 그들을 기대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종말은 그렇게 단회적인 게 아니죠. 그렇죠? 성경적인 종말은요, 주님께서 첫 번째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는 것으로 시작이 돼서 그 후 살아가는, 우리도 포함되는 그 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종말의 기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기간이 종말인 것입니다. 살아가고 있고 주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완성되어지는 그러한 종말이죠. 그죠?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종말의 기간을 살다가 다시 재림하시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종말이라는 것이. 근데 그런 사실을 세례 요한은 몰랐죠. 그냥 전부터 기대했던 대로 메시아가 오셨으니까 이제는 무언가 강력한 일들이 일어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소식을 들어보니까 막상 기대하고 있던 그런 소식이 전혀 들리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답답해 하다가 이제 감옥에서 자신의 제자들을 주님께로 보낸 것입니다. 물론 이 세례 요한이 한 이 질문은요, 그 혼자만 가지고 있었던 특별한 질문은 아닙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다들 동일하게 단회적 종말을 믿고 있었으니까요, 당연히 다 비슷한 생각을 했겠죠. 제가 마태복음의 1차 독자, 이 마태복음이 누구를 위해서 썼냐라고 했을 때 마태복음의 1차 독자는 유대인이라고 했는데요. 이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통해서 한 이 질문은요. 그래서 그들 모두 다 궁금해할 것에 대한 이 대표적인 질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질문. 마태복음을 읽어 내려가던 이 유대인들이 아 그래 맞아 나도 이게 궁금했어 라고 할 만한 그러한 질문이라는 것이죠. 자 이에 대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게 주님의 답인데요. 여러분 이 내용이 어디서 나왔던 거죠?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8장 9장에서 주님이 보여주신 그 기적들이죠. 주께서는 요한의 질문에 대해서 일일이 다 이렇게 뭐 설명해 주시기보다는 이렇게 이미 보여주신 기적들을 쭉 나열함으로 대답을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그 질문의 답이 되겠습니까? 이런 기적들이 구약 성경에 나왔던 메시아 예언의 성취이기 때문에 답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학자들은 이것이요 이사야서 35장과 61장에 나온 예언에 대한 성취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본문은 이러합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예, 그리고 이사야서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자,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과 이 이사야서를요. 이 이사야서의 예언의 성취를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죠? 이 두 가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주님께서는 지금 실제로 성취를 하신 것이고요. 이를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 선생에게 가서 전하라 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주께서는 이렇게 구약에 예언된 것을 그대로 성취를 하셨고요. 이것은 모두가 목격한 아주 명백한 것이었죠. 사람들 앞에서 하신 거니까 명백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반박을 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이 진짜 하셨으니까요. 그 소문이 감옥까지 들릴 정도였으면 그 당시 사람들이 이미 많이들 보고 듣고 놀랐던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주께서는 이렇게 다들 알고 있는 그 내용을 지금 내가 했던 이것이 바로 그것이다 라고 이제 분명히 짚어주신 겁니다. 구약에 예언됐던 그것이 바로 내가 지금 보여줬던 이거다 라고 말을 해주신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주께서는 말씀을 하시는데 팔복을 선포하실 때와 동일하게 복 있는 자는 이라고 시작하시면서 말씀을 이어주십니다. 자 그게 6절인데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 우리말 성경에는 여기서도 또 반대로 쓰였죠. 팔복과 똑같이. 원래 순서대로 해석을 하면 복 있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다. 이런 겁니다. 예, 팔복과 같은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라는 그 물음에 예,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라는 그 물음에 대해서 주께서는 이사야서의 예언에 대한 그 성취로 답을 해주셨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살펴봤죠. 그런데 원래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그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들은 지금 바로 로마의 압제에서 그들을 구원하고 악인들을 심판하는 그러한 메시아를 기대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런 강력한 메시아만을 막 기대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주님의 이런 대답에 쉽게 순응을 했겠습니까? 아 성경에 그렇게 나왔으니 아 이제는 당신을 메시아라고 믿겠습니다. 이렇게 쉽게 갔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가 간절히 믿고 있던 것, 우리가 간절히 바래왔던 것이 있는데 누군가 갑자기 아 그게 아니라 저거다 라고 말을 하면요. 예, 절대 쉽게 순응하지를 못하죠. 사람이 보통 그렇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성경의 그 성취를 보여줘도 성경의 증거를 보여줘도 지금까지 잘못 믿어온 그러한 세월이 있기 때문에 수긍하지를 못하고 예, 요새 우리를 보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다른 신학을 만들어서 거기에 맞는 다른 신학을 만들어서까지 변명을 만들어내는 게 죄인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자들이 주님이 말하는 실족하는 자들인 거죠. 실족하는 자들. 주께서는 6절에서 오직 복 있는 자들, 누굽니까? 즉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그런 일반적인 그들과는 다르게 주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복 있는 자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다. 실족하지 않고 보여진 증거들을 통해서 오히려 믿음을 더 굳건히 하는 거죠. 복 있는 자들의 특징인 겁니다. 이렇게 요한의 제자들은요, 주님께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하는 걸 얻었으니까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주님께서는 이제 질문에 대한 대답해 주셨고 다 상황이 종결됐으니까 거기서 끝내셔도 되는데 그렇게 끝내신 게 아니고 계속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7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주님께서는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후에도 지금 세례 요한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에게 질문을 받으셨던 주님께서는 이번에는 반대로 질문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여기 그 질문하시는 그 대상이 누구로 나와 있습니까? 무리라고 나와 있죠? 우리가 무리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나눴습니다. 즉, 여기서 주께서 질문하신 대상은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실 대부분은 실족할 그러한 무리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께서는 그 무리들을 배척하신 것이 아니었고 오히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생겨난 그 기회를 살려서 그들과 지금 대화를 이어나가시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갖고 무리들이 앞에 있는데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가장 먼저 그들에게 너희가 광야 왜 나갔냐라고 물어보십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보러 광야에 나간 것은 아닐 텐데 왜 요한을 보러 너희 광야에 왜 나갔니?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주께서는요, 이 뒤에서 이제 핵심을 말해주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하나 짚어 나가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어서 또 이렇게 질문하시죠. 8절.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렇게 요한을 보러 나갔는데 그를 통해 기대하는 게 부드러운 옷 입은 그런 왕궁에 사는 그런 사람인 것이냐? 광야에 너희 그래서 나갔냐? 아니지.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광야에 그런 왕궁에 있는 사람 보러 나간 사람 없겠죠. 따라서 이 질문에도 처음 질문과 같이 아마 그 앞에 있던 무리들 모두가 자연스럽게 그냥 고개를 끄덕였을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마지막 질문을 하십니다. 9절.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보러 광야에 간 게 아니고 왕궁에 있는 사람들 보러 간 것도 아니라면 너희가 그 광야에 나간 것은 선지자를 보러 나간 것이 분명한데 너희가 본 그 세례 요한은 사실 너희가 생각하는 구약의 선지자들보다도 더 나은 자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에 나가서 기대할 수 있는 최고치, 주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 예, 그 최고치보다도 세례 요한은 더 나은 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에 성경으로 대답해 주셨던 것 같이 이 요한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성경 말씀으로 주님은 확증을 해 주십니다.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냈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주께서는 기록된 바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이 성경의 근거함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 인용된 말씀은요, 말라기의 말씀인데요. 해당 말씀을 보면요, 말라기 3장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네, 동일한 말씀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왜 세례 요한이 그들이 기대하던 선지자보다도 더 나은 자라고 하셨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 세례 요한이 바로 예언되었던 메시아의 그 앞길을 준비할 특별한 사자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별한 사자. 특별한 사자라고 하는 이유는요, 이 세례 요한이 지금 옛 언약, 옛 언약의 끝에 서서 새 언약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 서 있는 유일한 특별한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구약의 선지자이지만 동시에 신약을 여는 그러한 선지자였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그는 선지자 중에 가장 중요한 그러한 사명을 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11절 앞부분만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메시아가 오시는 앞길을 준비하던 사람이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으니까 당연히 그 어느 누구보다 중요한 사명을 맡은 큰 이가 되는 것이죠. 그죠? 주께서는 이렇게 세례요한이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 선지자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세례요한이 제일 큰 자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 여기서 주님의 궁극적인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그게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예, 세례요한의 얘기를 무리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것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게 뭐가 핵심이겠습니까? 분명히 더 다른 얘기를 하시기 위해서 말을 꺼내신 것이죠. 자,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본래 의도가 뭘까요? 자, 그것은 이어지는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11절 뒷부분.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자, 세례요한이 너희가 아는 그 수많은 선지자보다 나은 그렇게도 중요한 인물이 맞지만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 세례요한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지금 이 말씀은 지금 무리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했죠. 무리에게. 주님께서 무리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무리는요, 제자와 비교가 되는 사람들이죠. 제자들이 있고 무리들이 있었죠. 제자와 비교되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다라고는 하지만 온전한 신앙을 갖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주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지금 세례요한의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지금 어디와 연결시키십니까? 천국과 연관을 시켜서 말씀을 풀어가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께서 왜 이렇게 이야기를 끌고 가신 걸까요? 세례요한의 이야기를 왜 천국과 연결을 갑자기 시키시는 걸까요? 자, 마태는요, 우리가 가장 처음으로 읽었던 11장 1절에 이렇게 말을 써놨죠. 주께서 여러 동네에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바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끌고 가시는 겁니다. 주께서는 여기서 무리들에게 전도를 하기 위해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세례요한의 얘기를 꺼내셨다라는 겁니다. 이 전도 대상자가 되는 무리들에게 너희가 선지자를 찾아 광야에 나왔고 세례요한은 그렇게 너희들이 찾아 나선 그 선지자가 맞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자이다 라고 먼저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그 후에 이어서 그러나 천국에 속한 자는 극히 작은 자일지라도 그렇게 대단한 세례요한보다 크다라고 말씀을 해주심으로 그들이 자연스럽게 천국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는 또 자연스럽게 그 천국에 대해서 이어서 계속해서 설명을 해주심으로 이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핵심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12절입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 목소리를 좀 읽어보죠. 시작!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자, 여러분은 지금까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 가지고 여러 가지 좀 이상한 설교를 들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빼앗으니까 열심히 달려들어서 천국을 쟁취해라, 뭐 이런 설교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들었죠.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자, 차근차근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게 있는데요. 그건요, 이 말씀 앞에, 이 11절 이 말씀 앞에도 사실은 그러나로 시작이 되고 있는데 빠져있다라는 겁니다. 예. 헬라어 원문에 보면 그러나가 들어있거든요. 이것은 사실 이 본문을 해석하는데 빠뜨릴 수 없는 매우 큰 단서입니다. 자, 왜냐하면 여기서요, 이 침노를 당한다라고 해석된 이 비아제타이라는 동사 형태가 있는데요. 그 비아제타이라는 그 동사 형태는 그 한 가지 형태로 중간태, 수동태라는 그러한 두 가지를 다 의미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둘 다 가능하기 때문에 이 해석이 되게 헷갈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헷갈리게 만드는 거는 둘 다 가능한데 둘의 의미가 반대라는 겁니다. 무엇이 맞는 해석인지 결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거죠. 일단 뭐 중간태란 말은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냥 뭐 그게 뭔지 생각하면 복잡하니까 그냥 이 한 단어가 두 가지 뜻으로 해석이 되고 그 두 가지 뜻은 반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정도만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라는 그 첫 번째 나온 그 말씀의 의미부터 생각을 해보면요. 이것은 물론 세례요한 때부터 딱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때까지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이제껏 주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세례요한은 구약 마지막 선지자였죠. 그래서 세례요한부터는 이제 전과는 완전히 다른 국면이 새롭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세례요한부터 지금까지라는 그 의미는요. 그렇게 새로운 국면을 시작하는 세례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그냥 계속이란 얘기입니다. 예. 지금까지만이란 얘기가 아니고 세례요한 때부터 상황이 바뀌어서 지금까지 그냥 쭉이란 말이죠. 따라서 이 말씀은요.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려운 부분,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침노 당한다라고 해석된 이 비아제타인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자, 먼저 수동태로 쓰일 때는 예, 우리가 가진 이 성경이 해석한 대로 천국이 침노를 당하는 것이 됩니다. 근데 반대로 중간태로 쓰일 때는 천국이 침노를 하는 게 됩니다. 예. 근데 이 단어 하나로 이 두 가지가 다 문법적으로 맞다라는 얘기죠. 수동과 능동의 의미가 돼서 완전히 반대의 의미가 되는데 둘 다 말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학자들의 의견이 아주 분분하죠. 근데 저는요, 지금까지 문맥과 지금 이 12절 앞에 붙어있는 그러나, 빠져있지만 그러나라는 이 접속사를 봤을 때 이 수동의 의미가 분명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에 나온 대로가 맞다라는 거죠. 자, 먼저 문맥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예, 우리가 이 설교가 길고 또 이게 복잡하니까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맥을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문맥은 세례요한은 구약의 선지자 중에 가장 나은 자인데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도 그 세례요한보다 크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세례요한과 천국을 연결시켜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나와 있는 대로 무리들인데요. 그들에게 천국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강력한 메시아가 와서 모든 것을 전복시키고 악인을 심판 안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풍요로운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자,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선지자보다 낫다라고 하셨으니까 그들은 당연히 어떤 천국을 생각했을까요? 이 무리들의 입장으로서, 유대인의 입장으로서 어떤 천국을 생각했을까요? 그냥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대로의 천국, 강력한 메시아가 다스리는 그 호화로운 천국을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서는 가장 낮은 자도 세례요한보다 크다라는 그 정보만 더 애들을 했겠죠. 그 천국에는 가장 작은 자도 와, 세례요한보다 크다더라. 역시 강력한 천국이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예. 별로 그 사람들의 생각이 바뀔 필요가 없고 그냥 정보만 더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주께서는 그런 그들의 생각의 흐름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이 12절에 바로 이어서 그 천국에 대한 개념을 교정시키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12절이 그러나로 시작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도 세례요한보다 크다. 그러나 그 천국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지 않고 침노 당하는 천국이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도 세례요한보다 크다. 그러니까 대단한 천국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천국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지 않고 사실은 침노 당하는 천국이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침노 당한다는 말이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풀었으면 뭐냐면 하늘나라가, 천국이 하늘나라가 폭력적으로 공격당한다, 고통당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세례요한 때부터 계속 천국이 공격당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자, 이게 정확히 무슨 말입니까? 어렵죠? 주님은요, 지금 산상수훈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는데 그 이미 온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너희 제자들은 이 땅에서 부자로 살 것이다 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고통당하면서 고난당하면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팔복도 그런 맥락이었고 10장에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그 말씀도 그런 맥락이었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고 그 천국의 주체이신 주님도 고난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 여기서 이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는 말이 바로 그 의미인 것입니다. 이미 왔으나 고난당하는 그 천국을 말하는 것이죠. 예. 다 어둠이어서 다 같이 그냥 괜찮은 줄 알고 살았는데 갑자기 빛이 등장하니까 어둠들이 빛을 공격을 하는 겁니다. 이리가 양들을 공격하는 것이죠. 그게 침노당하는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그 뒤에 이어지는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빼앗느니라 라는 이 단어와 같은 단어가 쓰인 구절을 찾아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16절에서 19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하고 쭉 이어지는데요. 19절까지만 보면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 말씀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거니까 간단히만 말씀드리면요. 주께서는 먼저 영적인 것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제자들에게 보고 들을 수 있는 너희가 복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은 구약의 선지자와 의인들도 경험하지 못했던 아주 새로운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보고 듣는다는 것에 대해서 씨뿌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가장 먼저 천국 말씀을 듣고도 보고 듣지 못하는 자들,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 말씀을 하실 때에 그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은 뭐냐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악한 자가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라고 할 때 이 빼앗는다라는 단어는요. 아주 강제로 폭력적으로 강탈하다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바로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의 그 빼앗는다와 같은 단어인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딱 여기 두 군데만 쓰였죠. 어떻습니까? 근데요, 지금 이 13장과 11장의 상황도 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 이래로 천국이 도래를 했는데 이 땅에 도래를 했는데 이미 온 하나님 나라가 왔는데 천국이 도래한 게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드러납니까?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말씀처럼 전에 있던 선지자와 의인과 다르게 영적으로 분명히 보고 듣는 그 복 있는 자들, 제자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미 온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죠. 그런데 그 천국은 침노당하는, 고난당하는 그러한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은 악한 영들이고 그들에게 또한 쓰임받는 그러한 자들인데요. 그들이 19절 말씀대로 사람들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강탈하는 것입니다. 빼앗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11장에서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라고 간단히 말씀하신 것이 여기 13장에서 이렇게 풀어져서 설명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천국의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낫기 때문에 그 천국은 분명히 대단히 좋은 곳이 맞지만 그러나 너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이 그 천국은 이 땅을 물리적으로 전복시키는 그러한 강력한 천국이 아니고 오히려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영적으로 침노당해온, 공격당해온 그러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에 최대한 못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마귀와 귀신들 그리고 그들에게 쓰임받는 자들은 사람들 마음에 뿌려진 그 진리 그리고 그 사람들을 강탈하고 있다, 빼앗고 있다라는 것이죠. 복잡하죠? 근데 이해가 되십니까? 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의 의미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진 13절은 또 우리 성경에 빠져있지만 왜냐하면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다. 왜냐하면 왜 세례 요한 때부터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냐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은 요한이 오기까지만을 예언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모든 선지자의 율법은 요한이 오기까지 예언했고 이제는 그때와는 상황이 분명히 바뀌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한 전까지는 그저 그냥 장차 올 하나님 나라였지만, 장차 올 하나님 나라였지만 이제는 이 땅에 도래해서 실제로 침노당하고 있는, 공격당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 때부터 시작된 새 시대, 그 새 시대의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14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이 말씀도 좀 헷갈리지만요,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만일 너희가 이에 대해서 기꺼이 받는다면 그는 오기로 한 엘리야이다. 예, 만일 너희가 기꺼이 받는다면 뭘 받는 겁니까? 지금까지 얘기한 거죠. 너희가 생각하는 그 강력하고 화려한 천국을 내려놓고 침노당하는 천국에 대한 이 말씀을, 그리고 그 천국을 너희가 기꺼이 받아들인다면, 예, 이 완전히 바뀐 이 천국에 대한 개념을 기꺼이 받아들인다면 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간단히 말해서 너희가 그 천국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된다라는 겁니까? 그가 오기로 한 엘리야이다. 이것도 갑자기 무슨 말이죠? 맥락을 모르고 들으면 그냥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갑자기 뭐 엘리야가 왜 나오는지. 근데 지금까지 흐름을 잘 살핀 우리는요, 조금만 생각을 하면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자, 일단 그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겠죠? 예. 즉 이 말은 너희가 그 침노당하는 천국을 받아들이는 자녀, 그 제자가 되면 그것은 곧 세례 요한을 엘리야로 받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예. 엘리야가 의미하는 게 뭐죠? 아까 주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을 구약과 연결을 시키면서 말라기 말씀을 인용을 하셨는데요. 말라기에 나오는 말씀, 말라기 4장 5절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 즉 너희가 그 침노당하는 천국을 기꺼이 받아들인다면 세례 요한은 너희에게 구약에 예언된 그 엘리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너희가 다 그 세례 요한을 보러 광야에 나갔지만, 그를 선지자로 생각하면서 광야에 나갔지만, 오직 이 침노당하는 천국, 그 천국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인 자만이 그 세례 요한이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제대로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냥 뭐 대단한 선지자다가 아니라 세례요한이 그 엘리야구나라고 바로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세례요한이 누구인지 올바르게 이해한 자들만 당연히 세례요한이 가리키던 메시아를 메시아로 받을 수 있는 것이겠죠. 이렇게 주님은 이 전체 구속사에서 세례요한의 역할을 아주 분명히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고요, 또한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는 것을 분명히 하심을 통해서 주님 자신이 누구신지도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도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그 당시 이 단회적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임을 기대하던 유대인들에게는 더 이해하기가 힘든 그러한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평생을 강력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만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지금 주께서는 어떻게 보면 완전히 반대 말씀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매우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침노당하는 천국이라고? 받아들이기가 힘든 겁니다. 기존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을 완전히 깨지를 않고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다 말씀해 주셨고요. 예. 증거들을 다 내주신 것이죠. 그렇지만 이들이 잘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주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15절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진리는요, 무리들에게도 분명히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귀 있는 자들,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 자들만 그것이 진리임을 알아듣고 구약이 예언한 메시아가 주님이심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요,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하신 그 천국이 그들이 생각하던 것과 매우 달랐다라는 점, 그것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리들은요, 아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무리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광야에 선지자를 보러 나갔을 만큼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죠? 우리가 무리, 제자 무리를 비교하다 보니까 무리는 뭐 나쁜 사람들인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광야의 선지자부로 나갔을 만큼 아주 열심히 있는 유대인이었다라는 거죠.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요. 매우 종교적인 생활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각자 나름의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이 침노당하는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침노당하는 천국. 그리고 이것은 그들에게 분명히 아주 큰 도전이 되는 그러한 말씀이었겠죠. 물론 그 중에 귀 있는 자는 받아들였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는 평생을 전과 같이 무리로 종교인으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는요, 복음은요, 아주 강렬한 겁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만났을 때 그 복음은 우리의 근본부터 바뀌기를 요구하죠. 어떻게 그렇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너는 하나님의 자리인 그 왕의 자리에 멋대로 앉아있는 죄인이다 라는 지적부터 시작함으로 복음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요, 그냥 어느 날 뭐 영접기도 따라하면 되는 그런 게 아니고 인생의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주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고 따르는 인생에 있어서 아주 획기적이고 아주 강렬한 사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은 이런 대지진이 우리 인생에, 우리 마음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나는 왕인데 예수 믿으면 더 좋지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과거 어떤 한 시점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저 추억으로만 그런 일들이 남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어느 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가지고 난 강력하게 박살났다, 요거 그냥 추억만으로 남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요,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그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내주하시면서 뭘 하십니까? 그냥 집 좋네 하고 계십니까? 그게 아니죠.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강렬한 도전을 주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전에 보지 못했던 나의 아주 그 사소한 죄성까지 보게 하시면서요, 우리를 근본부터 다듬어 가시는 겁니다. 이것이 매 순간 다듬으시는 하나님의 손길 아래 살아가는 침노당하는 천국 백성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이 성도의 삶이라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 믿고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나를 다듬으시는 그 성령님의 손길 때문에 수없이 고민하며 수없이 회개하며 돌이키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실 이래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인 것이고요. 이런 모습이 성도에게는 정상인 것입니다. 거룩하신 인격이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깎이면서 변화되어져 가야만 맞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전혀 그렇지가 않다면, 내가 나를 생각할 때 나는 언제나 의인 쪽에만 있고 나를 다듬는 게 아니라 남만 정죄하면서 살아왔다면, 내 사소한 죄악까지 점점 자세히 보고 회개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고 남의 사소한 죄악까지 들춰내서 무한주고 공격하는 것만 그냥 주구장창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예수를 아주 오래 믿었는데 나에게서 성령의 열매가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면, 여러분은 침노당하는 그 천국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무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인일 수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 침노하는 자들, 악한 영들에게 늘 속아 넘어가면서 진리를 듣고도 늘 빼앗기며 살아가는 자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에게 성령님이 일하시는 증거가 보이지 않음에도 늘 거짓 확신 가운데 나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사는 건요, 그저 그냥 나에게 오는 그 영적인 부담감을 뒤로 미루면서 사는 것이지 그걸 바르게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또다시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것이죠. 자, 오늘은요, 좀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떤 신앙생활을 했던지 상관없이 자신을 솔직하게 돌아보시면서 좀 점검할 수 있기를 좀 간절히 바랍니다. 또다시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 전보다 더 죄에 민감해졌는가? 나는 정말 다듬어 가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그 죄와 싸우며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맞는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변했나를 보시기 이전에 나에게는 정말 그러한 마음 자체가 있는지, 변화시키는 그 성령님의 인도가 있는지를 먼저 좀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는 귀 있는 자는 듣는다라고 하셨는데요. 이 시간 정말 우리가 듣고 회개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회개 기도하시는데 큰 소리를 내서 하셔도 좋고, 우리 좀 시간을 두고 좀 회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